우리 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또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고 주의 종들에게 참고가 되는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잘 정리하고 강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특별히 창조 단순한 진리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6일 창조 문자적 6일, 6일을 하루, 6일의 하루, 하루를 문자적인 24시간 하루로 보고 그렇다면 창조의 연대가 문자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진화론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문자적 주전 4천년경의 연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자 인간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기원, 사람의 그 창조 연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때의 지구의 역사에 관해서도 같이 좀 진화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가설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우라늄 연대계산, 우라늄 그 동위원소에 의한 지구의 연대계산이 얼마나 가설적인 것인가. 지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오래되지 않은 지구의 연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인류의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조금 더 진화론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지만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일문답 11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의 무호한 예지와 미리 다 보시는 것은 그것도 정확한 지식이라는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 작정도 불변적이시지 따라 모든 피조물들과 그 행위들과 일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여기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아까 소위름답은 보존하시고 보존하심과 통치하심 그렇게 표현했는데 비슷한 그 내용적으로는 같지만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붙드시고 보존의 문제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그렇게 섭리의 목적까지 진술하였습니다. 섭리의 요소와 범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지금 금방 정의 개념에서 언급했지만은 섭리하심에는 두 요소가 있죠. 보존하심과 통치하심,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단지 자연 법칙들에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계속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가르켜서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보존하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사람들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다 비추어 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들이든 악한 자들이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새들을 지금 먹이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연 법칙에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기르시듯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보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존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두은이라는 통치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아도나이 또 혹은 왕 하나님을 왕이라고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5편 2절 24편 7절로 10절 44편 47편 48편 74편 시편에 많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왕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증거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정권이란 말이 통치권이죠. 왕권입니다. 정권으로 만유를 만유는 모든 것 만유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다.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세상 만물을 자연 만물을 또 인간 사회를 통치하시는 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보존과 통치의 두 요소를 가지고 그 범위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행위들과 일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아까 우리 신앙 고백서의 표현이던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믿습니까? 미국을 다스리고 또 러시아를 다스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린다고 믿습니까? 온 세계를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우리의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지만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섭리의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건데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줄을 압니다. 다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섭리의 방식 좀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들과 사람들의 자유와 또 우연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여 섭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고백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모든 일들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호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예지나 작정에서 볼 때에는 예,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이시니까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불변적이고 무호하게 정확하게 오류 없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는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제1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것들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인간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혹은 우연하게 아 그 일이 우연하게 됐는데 싶은 일들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게 정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자연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섭리하십니다. 자연 법칙 혹은 자연적 수단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뭘 심으면 거둘 수 있죠. 추위와 더위와 그것은 예, 그 모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또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죠.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죠. 잠언 10장 4절의 증거대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것도 일장에 우리가 자연적 수단이죠. 사람이 하는 행한 대대로 자기가 부지런하게 행하면 그러면 좀 소득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 그럼 가난하게 되는 게 그 법칙이죠. 그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자연적 법, 자연 법칙과 자연적 수단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바울을 구원하시는 그 로마로 가면서 배가 아주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뱃사공들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 뱃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뿐 아니라 뭐 바울 자신도 같이 한 배에 270여 명이 타 있는 한 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뱃사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풍랑 막 안 잃어도 덜떡 쓱 들어다가 저 육지로 옮겨버리려면 뭐 권능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자연적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획과 소원과 행동을 사용하여 섭리하십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고 자유로운 인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로봇처럼 따따따따따 로봇이 움직이듯이 다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 또 감정 마음의 결심 의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까 저렇게 하지 말까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섭리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행하는 권세자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강의 수로의 물과 같아서 수로를 내가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요새같이 파이프 혹은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좋은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일도 사용하여 섭리하십니다. 우연까지도요. 아, 자연 법칙이나 자연 수단 또 사람의 자유로운 그런 계획과 소원과 행동뿐 아니라 우연한 일도 룻기 2장 3절의 성경 말씀 보면 모압 여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부잣집에 추수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삭 떨어진 이삭들 주워서 그들이 가서 양식으로 삼았지요. 그로 인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해서 메시아의 족보가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예, 그 이세에게서 다윗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되 그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악한 왕 우상 숭배자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합은 큰 부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피하지 못하고 그래 적군을 막다가 그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이 우연한 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들과 자연적 수단들이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획들과 소원들과 행동들이나 또 우연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여 섭리하신다. 그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자연 법칙들만 믿는 생각 우리가 앞에서 계시를 말할 때에 자연신론을 말한 바가 있죠. 자연 법칙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부정하는 자연 법칙만 믿는 생각이나 또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리는 우연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우연한 거야 그런 생각 이런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생각들에는 인격적 하나님이 없지요.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인격적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는 또 모든 것이 맹목적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람의 자유와 책임이 없다는 생각, 그 소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과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결코 소극주의나 정적 주의, 그냥 고요하게 나는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운명대로 될 것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하여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다 모든 신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섭리는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발적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섭리라는 것은 아까 일반 섭리는 그렇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여 자연 법칙하고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를 초월해서 혹은 거슬려서 역행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 신앙고백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단들이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수단들을 없이 수단들을 초월하여 수단들을 역행하여 그것이 자연법칙들을 우리가 초월하고 역행하는 것과 같이 자연법칙들이 주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초월하고 역행하여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곧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서 제2원인들이나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제2원인들은 모든 자연적 수단이나 자연법칙이나 사람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통 초자연적인 일들이지요. 다 세상에서 기적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려치 않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기적이 어떤 미지의 고등한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죠.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인가요? 뭐가 이게 무게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 중심으로 뭐가 당기는 힘이 있다를 중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데 그 모든 것도 물건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는 건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는데 이건 안 떨어지잖아요.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잡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손으로 잡고 있으면요. 안 떨어질 수 있죠.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안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지요. 자연 법칙은 다 떨어지는 건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다 떨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니까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과 물론 그 말로 기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창조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렇다면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을 창조하셨는데 예,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자연 법칙으로 볼 때 신기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믿습니다. 만일 성경의 기적들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거짓된 책일 것입니다. 성경 자체의 의미는 마귀적인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증거하는데 기적을 표현하는 성경의 세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능력, 기사, 표적,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래 그러게 능력, 기사, 표적 이 세 가지 단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 단어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능력이죠. 권능,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능력이라는 말 파워죠.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 예. 예, 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능력이로. 또 기사 wonder 기사라는 말은 예, 헬라어로 테라스 기사. 라는 wonder, wonderful, wonder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와 세상에 놀라운 세상이죠. wonderful, 예,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놀라죠. 예를 들면은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겠죠.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와 있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무거운 쇳덩이는 떨어져서 물에 빠지는 것인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그건 있을 수 없느니 자연 법칙은 있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끼를 들어 올리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지었으나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할렐루야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이죠. 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불구덩이 속에 던지어졌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방탄막으로 막아주신 방탄이 아니라 뭐래 방화막으로 예. 불을 다 막는 특수 코팅으로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예, 내 사랑하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세의 친구들을 내가 예, 보호하겠다고 막아주시면 되죠.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어떻게 물하고 물은 H2O 우리가 아는 대로 간단한 예, 그런 예, 뭔가 원소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수소 두 개에 예, 산소 하나 H2O 하면 물이 되는 거죠. 수소 두 개의 원소 예, 산소 한 개를 더하면 물방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유기물질하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아마 그 방정식 같은 그런 예, 유기 그런 원소들의 결합체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매일 물만 먹는 것 같은데 예, 뿌리로 밑에 있는 예, 땅에 있는 물만 예, 먹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지 그 이치를 너는 아는가? 하나님만 아시지 인간은 아무도 모르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와,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주께서는 많은 불치의 병자들, 중풍병자, 오늘날도 못 고치지요. 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가도 예, 풍 걸린 사람들 못 고치지요. 예, 잘 못 고쳐요. 거기서 예, 풍 걸린 분들, 나병 환자들, 오늘도 소록대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양성 환자, 음성 환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소경들 오늘날도 못 고칠 것입니다. 소경들. 자, 이것을 주께서는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손 한번 만짐으로써 고쳐주었습니다. 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세 명이나 야이로의 12살 딴 외동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흘 돼서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이것들은 다 자연 법칙들로 보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 이것이, 그것이 기사입니다. Wonder.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어는 표적이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주신 목적을 보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영어의 표현은 사인입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오스, 오스라는 말은 그냥 표라는 말이에요. 표,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미러클, 아까 기사 안에 미러클 그렇게 말하지만 power in miracle 혹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다음에 표적은 그냥 사인이라고 영어로도 번역. 사인은 우리가 지나다니는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 서명할 때 사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확인한 것이다, 표시를 하는 거죠. 표라는 말입니다. 자, 기적은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표입니다. 예, 그 기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이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5절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적들을 주신 목적,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목적이 신명기 4장 35절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 자존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자여 섭리자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들을 주셨다. 열 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 사건의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들을 주셨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권능 기사 표적도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아까 2장 22절 인용했던 구절인가요?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증거하셨다. 그럼 기적은 증거,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누가 믿어줘요? 그 증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증거를 대야 하겠어요? 그분은 고상한 분입니다. 그분은 인품이 아주 고매하십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기적은 오히려 우리가 믿기 어려운 현대인들이, 지성인들이 기적 얘기하면은 더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어라.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뭘 또 기적 없어도 믿으면 뭐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은 잘 믿지 않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데 기적 없으면 뭐 믿을 태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바로 그걸 보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의 기적이 몇 개나 되나요? 아마 몇십 개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단지 9개밖에 안 돼요. 8개 혹은 9개, 9개의 기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은 영생이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했다, 그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고 사도들의 기적도 똑같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것이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 은사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기적을 행하는 은사죠. 그들이 많은 초자연적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보면은 기적들을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 4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 없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특별히 주신 것은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주전 1400년 때가 아닙니까?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그 전후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기적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 첫째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특별 계시의 도구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이스라엘 종교와 구약교회의 기초를 확립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의 기초, 구약 교회의 기초, 또 이스라엘 종교, 구약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의 기초는 모세를 통해서 기초가 다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구약 39권 중에서도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 다섯 권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역사서나 선지자들의 글이 늘 호소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맞지 않구나. 모세의 율법에 경고한 대로의 저주를 너희가 받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많은 기적을 주신 것이 필요하죠.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모세의 오경을 확립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둘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배교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 모세의 여호와 종교로부터 이탈해서 배교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사라졌고 이방인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득세해서 널리 유행하고, 오늘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케케묵은 여호와 하나님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모두들이 다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기적들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을 주시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사모한 대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영을 달라고, 예, 그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백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두 배의 기적을 엘리사는 행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여러분,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 사건을 알죠?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왔어요. 모으라, 오라. 그래서 850대 1 대결과 같이, 예, 그들과 참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는 자가 참 하나님이다, 대결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셋째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비슷하게 유다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아닙니까? 포로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예.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어두우면 어두운 시대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배교의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직도 가르치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는 아예 유다 나라, 북방은 일찍 망했고 유다 나라, 남방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 더한 시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 기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다니엘이 특별히 사자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고, 그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의 기적,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다니엘 3장 풀무불의 기적, 다니엘 6장 사자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그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시대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 시대의 특별 계시들 중에 특별 계시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는 구약의 엘리야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시고 다니엘보다 크신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사역, 속죄의 복음을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특별계시가 완성되고, 이로써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주신 것은 당연하죠. 모세 시대에 기적을 주셔서 모세오경을 완성하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하여 기적을 주셔서 신약 성경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자, 섭리와 죄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관계되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섭리 속에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의 죄까지도 섭리하신다. 와, 신비한 일이죠. 죄,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까지도, 죄가 섭리 밖에 있다면 참 곤란하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자꾸 반항하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섭리가 다, 예, 그래 좌절되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죄의 문제까지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45장 5절 이하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누가 팔았다고요? 형들이 팔았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보냈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건 바로 지가 강팍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에서 강 바로가 자기를 강팍케 한다, 완강케 한다 많은 표현이 있죠. 강팍케 한다, 완강케 한다는 단어가 20번이나 강팍케 한다 14번, 완강케 한다 6번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 완강케 한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예, 17절까지 9번, 9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은 바로의 죄까지, 강팍한 그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곧 악령이죠,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시오. 거짓 선지자들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권적 섭리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욥의 모든 소유물이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죄의 책임이,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인가?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가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죄의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결코 죄의 조성자, 즉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없죠.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들을 그의 주권적 섭리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거두시면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을 둘 다 긍정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크게 나타나.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미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최초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되었고, 천사들의 타락도 사람들의 모든 죄들도 미치는데,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와 함께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한하시고 다른 경우들에는 그것들을 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그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니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러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이시지도 않고 그런 자이실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러나 또 피조물들의 책임은 우리가 또 인제 긍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 신앙고백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들 때문에 어둡고 강팍해 하신 저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것으로 그들의 이해를 밝히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을지도 모를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때때로 거두어 가시고 바른 깨달음, 바른 이성적인 양심적인 판단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그들을 드러내시며 부패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게다가 그들을 그들의 정욕들과 세상의 시험들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서도 자신들을 강팍해 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사건, 그런 환경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강팍하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강팍하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섭리의 목적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 목표와 같은 것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심령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정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의 죄를 허용하심도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그의 유익을 위함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실수와 죄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성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깨닫고 내 속에 이 죄성이 죄악된 악습 악성이 뿌리 깊구나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로구나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러죠. 그렇게 될 것이다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거기에 선은 1차적으로 성화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이 가장 큰 선이죠. 성화가 가장 큰 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연합체인 세계적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죠. 구원의 목표 개인적으로는 성화고 전체적으로는 세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는 아직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모든 일을 그것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회심을 예언했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언했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세계적 구원 계획을 증거하며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적으로 모든 택찬 자들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중요한 목표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적은 지금 1차적 목적은 구원이고 개인의 구원, 성화, 그리고 전체 세계 교회의 온전한 건립이고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와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알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섭리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론을 공부 좀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의 속성들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했고 그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생각했고 또 그의 작정과 예정을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자의 창조사에게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섭리라는 개념을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섭리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섭리는 그가 세상을 보존하심과 통치하십니다. 보존과 통치의 개념이 섭리 개념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들과 사람들의 자유와 또 우연한 일들을 사용하여 섭리하시지만 역사상 특별한 방식, 즉 기적들을 통해 섭리하기도 하셨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사람들의 죄까지도 섭리하신다.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나타내시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크고 작은 모든 일, 영적인, 육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섭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일반 섭리, 특별 섭리, 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적의 네 시대 등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다 참고하고 유익해서 특별히 섭리자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